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 계속해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음 시간까지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비슷하게 살펴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 구절을 통해 여러 가지 면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당시 이 서신을 보냈던 에베소 교회 또 그 당시 상황에 종들과 상전들이 있었다는 것.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한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종과 상전의 차별이 있었고 그 현실이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천국적으로는 그들이 다 한 형제 자매였음을 교회 안에서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쉬웠을까요? 종과 상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세상적인 원리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여인들끼리도 헬라파냐 유대파냐로 나눠져서 하나 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차별도 이겨낼 수가 없었는데 종과 상전의 차별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고요. 세상적인 원리와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 가족끼리도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면은 다 형제 자매인데 부부끼리 형제 자매 믿음 안에서 교제 나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동네의 형 동생들도 여기 나와서 믿음의 형제 교제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옛날 우리 식대라면 양반과 상놈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이 하게 했다는 거죠. 복음이 모든 차별을 깨고 천국의 원리를 주며 그것으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그 은혜가 모든 차별과 장벽을 깨는 천국 가족의 현실을 증거하게 했다는 거죠. 특별히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볼 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살펴볼 때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그 근원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와야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복된 천국의 현실을 교회 안에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종과 상전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세상적인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 허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국적인 현실에서는 다 동등하지만 그 천국의 동등한 형제 자매들의 현실을 이 세상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허무는 것으로 증거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관계는 남아있지만 종이든 상전이든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비록 종은 종대로 남아있고 상전은 상전대로 남아있지만 어떻게 천국의 현실을 각자의 위치에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결론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오늘 본문과 연결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다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사환들에게, 이 사환이라는 것은 종이, 종과 같은 단어예요. 순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주인들에게 두려워함으로 순복하라. 두려움을 가지래요. 여기서의 두려움은 단지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앞에 17절을 가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환이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잠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인의 권세를 행사하게 하신 그 자들에게까지 복종하라. 종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에베소서처럼 베드로전서의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도 분명히 종의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명령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권세를 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천국 관계와 이 세상에서의 관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구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즉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의 구별, 주인과 종의 구별,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같은 천국 기업을 무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 교회 안에서는 다 동등한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여러 세상 기준으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높고 낮음에 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세상은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구별과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뒤집어 엎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기독교화 시키는 거가 아니죠. 전도를 해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거지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은혜적으로 이 세상 나라들이 종과 주인의 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그거대로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 내 양심껏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교회 안에서 하는 것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 하면 돼요. 교회는 천국의 원리예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원리. 다른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 적용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적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구별된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된 자들에게 야, 종의 제도가 잘못됐다. 공평과 정의의 제도도 아니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니 그 제도를 없애고 주인을 순복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나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의 위치와 주어진 질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거라는 거죠. 종이면 종, 주인이면 주인. 그 질서를 따라 그 안에서 천국 백성의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종된 자는 그 종된 자리에서 주인을 순복함으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주인은 그 주인된 자리에서 종에게 선대함으로, 둘 다 누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종처럼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 주인으로서도 우리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무시하고 뭐 종의 자리를 불평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의 우리의 삶과 연결해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employer, employee, 고용주와 고용인들의 관계, 직장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성도의 부르심은 또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 상전의 위치든 종의 위치든 뭐 고용주건 고용인이건 간에 다 예수님 닮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종과 같은 삶을 살라고 부르십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냥 비굴해지라는 소리가 아니죠. 종의 모습 중에 예수님이 증거하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고 순종하는 위치. 그것도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종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가 종이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내가 친구라 하겠다. 맞아요. 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참 아들이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자신을 종으로 증거하십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치 종처럼 낮아지시어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요한복음 13장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신 것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전날이에요. 바로 전날이 아니죠. 그 유월절 저녁이니까. 십자가로 가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뭐 하셨어요?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의 짐을 지고 내가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되니 야, 나를 좀 섬겨다오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로 우리 짐을 지고 가시면서까지 끝까지 자기 제자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뭐 하셨어요?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너무 섬기지 못할 이유가 많아요. 내 삶이 이래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 내 삶이 이렇게 고난이라서, 내 삶이 이 모양이라서. 자기 돌아보기 바빠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어 흐르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길로 가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죠. 이 삶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닮은 삶.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의 구원은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지는 것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사단에 종된 것에서 구원을 받았죠. 아, 우리 너무 죄사함도 받았고 이제 죄에 종된 것에서 사망에 종된 것에서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결국은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땅의 모든 관계에서도 종과 같이 섬기며 살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를 다 버리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굽신굽신하고 낮아져라 이런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주인은 주인의 정당한 권세를 행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권세가 있어도 다 남을 위한, 남의 유익을 위해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면 사는 거예요. 남편도 남편의 권세가 있죠. 그 권세를 휘두르는 것으로 증거하지 말고 낮아져 종과 같이 섬기는 걸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안 없어져요. 그런 것처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상전과 종의 관계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행사하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을 하는데 뭘 가지고 하라고요? 사랑으로. 참 사랑은 종이 되게 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지만 종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어떤 위치와 질서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겸손히 종과 같이 낮아져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삶이에요. 정말 참 사랑은 종이 되어 섬기게 합니다.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즉, 그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다 이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된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증거되어 나타나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 종으로 사신 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종과 같이 낮아져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종과 같이 되는 것은 결국 이게 목적이죠.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이 모든 오늘 본문의 명령도 누구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모습이에요. 종이면 종, 상전이면 상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라 하시는 베드로전서 말씀에 그 이 뒤에 2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18절에 그렇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시면서 목적을 알려주세요.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따라가게 하려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려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저 유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낮아지고 섬겨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53장이 장차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게 해달라고 열망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어떤 자들에게까지 하라고요? 까다로운 자들. 까다롭다는 것은 좋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어뷰즈하는 자들이에요. 당시 종으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자들은 로마 시민을 주인으로 둔 자도 있었겠죠. 어떤 자들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까다롭고 종을 부리려고만 하고 가혹한 주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자들 중에 정말 여러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겨야 할 자가 선하고 관용 베푸는 자들에게만 순복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건 간에 너희가 그들 아래 있을 때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순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이제 하세요.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즉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순종하라. 왜? 왜 그럴까요? 너무 억울하잖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부당하게 고난받기까지 모든 권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라. 그래서 그 19절, 20절을 보시면 참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을 고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 죄를 지어 매를 맞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다들이라. 이러한 고난은 부당한 고난, unjust suffering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고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 그냥 이 딱감고 그냥 참으라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고 참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종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딱 생각이 들죠. 이건 너무하시는 말 아니에요. 먼저 선을 행하면 상이나 칭찬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고 억울한 고난이면 싸워야지 왜 참으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걸 왜 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까지 하십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바보같이 당하면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 먼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도덕적으로 착한 일 행하고 그냥 그저 참아주고 그저 당해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 군자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항상 무엇이 따라와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한다는 거는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삶처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그때 찾아오는 고난, 그것이 부당해도 그것은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 오는 그 4장 13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한번 가볼까요? 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는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열망에서 나오는 그런 고난,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부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기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것에서 찾아오는 것이 부당하다 해도 그것을 증거하는 자체로 그것이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서 찾아오는 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기뻐하는 이런 고난이 있는가. 19절에 보면 부당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아름답다는 단어가요, 원어로 다른 의미가 있어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무슨 뜻이죠?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게 20절에 가면, 2장 20절에 가면 칭찬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즉,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서 찾아오는 고난, 그것이 부당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신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부당하다 하면서 불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부당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받는 고난이죠. 자기 잘못으로 인해 받는 고난.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받는 고난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코 맛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성도들만 누리게 하시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카리스, 은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고난은 언제 찾아오느냐? 종의 삶에서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 종과 같이 섬기는 삶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에게는 절대 이 고난의 기쁨은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고난의 기쁨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 종과 같이 섬기는 삶에서 이 고난이 찾아오고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종과 같이 애매히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아야 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부당한 것에 항의하고 손해본 것이 있으면 다시 찾고 나의 유익을 지켜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까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부당한 것에 항의하고 손해본 것이 있으면 다시 찾고 내 유익을 지키는 것.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리는 이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살아가는 원리라는 거죠. 천국 백성들은 그보다 먼저 와야 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원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종과 같이 섬기되 고난받기까지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참으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과 같이 낮아져 우리 삶을 우리를 섬기실 때 우리 죄까지도 그냥 막 눈 감아주시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다루십니다. 선과 악을 올바로 분별하시는데 그 죄의 짐을 자기 짐으로 지시면서 다루시는 거죠. 종과 같이.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열망하라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세상이 아니면 우리 자신도 아니면 내 옆에 남편과 아내가 당신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느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내 주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섬기려고 종과 같이 낮아지시되 내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처럼 하는 것이 내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에요. 형제 여러분, 이것을 더 확실하게 대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셨으므로 나도 이렇게 산다. 그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삶으로 나도 그렇게 가는 거지. 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품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결론은 이 말씀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알려주실 때 첫 번째로 한마디 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그 마음을 품게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해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에 그 예수님의 마음, 어떤 삶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구절들이 다 뭐예요? 겸손히 종과 같이 낮아지신 마음. 종과 같이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떠나 사람이 되실 필요도 없으셨고요. 더욱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그것이 나는 부당하다. 나는 의롭고 거룩한데 죄도 없는데 내가 왜 저 원수 같은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지기까지 애매하게 부당하게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없었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을 예수님처럼 돌아보고 섬기려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없다면 천국 공동체는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구원하시려는 죄인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미움과 핍박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선을 행하며 복종하시며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완전히 드러났다고요?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지옥 심판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의 삶을 증거하며 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랑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종의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겁니다. 그 근원은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삶의 원리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종과 같이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참 열매예요. 그것이 천국의 현실이고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천국 가면 어떻게 살까요? 서로 그냥 어떻게든지 더 낮아져서 종과 같이 서로 섬기려고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이로 인해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가장 큰 기쁨을 삼고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임을 증거하며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에베소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더욱 종과 같이 낮아져 서로 섬김으로 든든한 성도와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삶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종과 같이 섬기는 삶보다 주인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쁨보다 예수님이라도 이용하여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 더욱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사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 낮아져 종과 같이 섬기며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삶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